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언제든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국이 군용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해협 관련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와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결과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불장난을 하는 이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도발과 불장난을 중단하고 14억 중국 인민의 대척점에 서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G7 회원국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 세력을 묵인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대통령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 간의 개별 회담은 내일 중국 시안에서 개막하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앞서서 열렸습니다. 시 주석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지속적인 우정을 구축하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간 카자흐스탄 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석유와 우라늄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디프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경제, 투자 관계 심화를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면서 중국은 양국 국민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내일 열리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의 다자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은 지난해 7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정이 집권 뒤 지금까지 적어도 10억 달러의 무기 등을 수입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공개한 톰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정이 러시아제 Mi-35 헬리콥터와 미그 29 전투기, 야크 130 경비행기, 중국제 K-8 카라코룸 제트기 등을 학교와 의료시설, 가정 및 기타 민간인 장소를 공습하는 데 가장 자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무역자료 분석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기관을 포함해 두 나라에서 각각 4억 6,600만 달러와 2억 6,700만 달러 상당의 무기 등이 미얀마 군정으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인도 국영 기업과 싱가포르, 태국 기업들도 미얀마 군정의 무기 수입에 관여했다고 앤드루스 보고관은 설명했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성명에서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제 누가 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는지와 그들이 활동하는 구역을 알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미얀마 군정에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당시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이후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공습과 중화기 등을 동원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곡물 수출 관련 협정인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2개월 연장됐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방송 연설을 통해 연장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협정 지속을 환영한다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른 회담을 갖는 이른바 슈퍼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7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 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basically a matter of scheduling. There is goodwill on all.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일본 히로시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정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3국 모두 그렇게 하는데 선의를 갖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지지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고 강화된 한일 양자 관계가 더 강력한 3국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3자 간 회의를 개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 일정들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발표하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면서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처럼 미국과 참여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just point out that this G7 comes after one of the most.
설리번 보좌관은 G7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련의 미국 외교와 함께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일본 방위 역량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국 정부의 역사적인 투자 발표와 2월과 3월 필리핀과 미국 간 강화된 국방협력 협정 발표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달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으로 이어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입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To the G7, the president will start his engagements in Hiroshima with a bilateral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shida.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은 지난 2년간 동맹 관계에서 상당히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측면이든 경제 안보 측면이든 모든 측면에서 이 동맹은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최근 수십 년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정점에 서 있다며 두 정상은 자신의 영예에 안주하지 않고 일련의 문제에 대해 팀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무기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DPRK's human rights record has deteriorated, the connection between its widespread violations and abuses and the threat it poses to international.
터너 지명자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s one of the most protracted human rights crises in the world. And the COVID-19 pandemic.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김정은이 고립된 나라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며 직접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인 터너 지명자는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터너 지명자는 자신이 한국계 입양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의 첫 임무가 북한인권특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며 한반도 사안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만약 북한인권특사로 인준된다면 북한 인권 증진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별히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그 첫 번째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First, I will work with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OK to re-energize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to
특히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내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국제적 노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과 네트워크, 분석이 매우 가치 있는 탈북자들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주고 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UN에서의 노력을 두 번째 분야로 소개했습니다.
Second, I will seek to reinvigorate accountability efforts at the UN. I will prioritize efforts to resume the open briefing.
터너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같은 뜻을 가진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탈북 난민 보호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 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터너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이른바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회담들이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한 동맹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들은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a growing economic partner in a number of different sectors where it is a leader.
로리고 교수는 한국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 혁신 분야의 선도국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이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년의 정상회담 외에도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 등은 한국이 중요한 국제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는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17일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19일과 21일 사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G7 참석과 미한일 정상회담, 21일 한국-독일 정상회담, 22일 한국-EU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10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한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새롭고 중요한 방식으로 자국의 목소리를 내고 원칙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한다면 이번 회의들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미한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은 물론 미한동맹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cting as a global pivotal state is really in support of the ROC-US alliance. First and foremost, it's in support of ROC interests. But
맥스웰 부대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할 때 한국의 활동은 매우 환영할 만한 추가적 조치이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한국과 미한동맹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과의 협력, 특히 군사 부문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몬 파체코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는 17일 VOA에 서방국가 대부분에게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선호하는 아시아 협력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은 핵심적인 군사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right now South Korea is seen as an essential military partner because what we see is European countries supporting Ukraine in its war.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무기를 필요로 하며 2년에서 5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기고를 확충하고 싶어 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추가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want to ask certainly for Korea to continue to implement sanctions on Russia. To continue to deliver,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 제공하며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더해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련의 정상회담들은 첨단 분야에서 한국에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한국이 캐나다, EU, 독일과 갖는 정상회담들에서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핵심 광물협력 업무협약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요건에 맞춰 핵심 광물들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RA 도입 이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써야 전기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율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까지 오릅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스탱거런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in the EU itself, you already have a move to take and try and transition to EVs. Most countries in the EU as a whole have put in place basically timelines.
스탱거런 국장은 EU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라며 EU 국가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일정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의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향후 한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Despite concerns for Chinese actions by South Korea an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frankly, we still all have to manage.
로리그 교수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리그 교수는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도 한중 관계는 경제가 추동하는 관계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우라며 한국이 러시아에는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point in time, even though I don't think Korea should completely break its dialogue with Russia, diplomatic relations of course,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와 대화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 전쟁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가 나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결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1969년 한국의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범죄 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조사와 피해자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의 작동으로 송환과 생사 확인을 이루어주시기를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법원이 남북한의 특수성과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관할권에서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소송의 2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부친인 황원 씨가 납치 피해자인 황 대표는 통일부에 북한의 신병 인도를 촉구하고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2021년 1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과 이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편지에서 대통령께 하이재킹 사건으로 발생한 국가 책임을 상기시켜드리며 책임의 해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원상회복과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해소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빠져있으면 그 세월호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진상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이 하이재킹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항공기 하이재킹 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칼 소속 민간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후 54년이 되도록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국내외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0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의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이 실무그룹은 2020년 2월 북한 당국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도 황원 씨가 자의적 구금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 대표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특히 인권 전담기구라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치가 이게 저희는 도대체 승복을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또 지지한 고등법원 판결도 저희는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최고법원이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겠고.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북인권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해당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지원해온 박 이사장은 ICC 제소는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일성 이때 저질러진 범죄지만 피해자가 살아있어서 계속 범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국이 된 이후로는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가 있다.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박 이사장은 다만 민간단체가 제소하는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정부 제소 사건에 밀릴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국전쟁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ICC 제소운동을 펼치기 위한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가족이 포함된 북한 주민들이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와 망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망명의사 확인 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지난 6일 밤 서해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으며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탈북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대북 제재 등으로 생활고가 한층 심해진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과 법치 존중이 평화와 안보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17일 한반도 관련 우려 사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열리는 한독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한반도 관련 우려 사안이 무엇이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독일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또 독일은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과 관행을 검토하는 등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일 시작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총리실은 지난 12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숄츠 총리가 서울에 도착한 뒤 먼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1993년 이후 독일 총리의 첫 국빈 방문이라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 파트너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G20 파트너로서 중요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분단과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도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는 만큼 지정학적 문제와 역내 글로벌 문제 역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동성명은 트리도 총리가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환영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돼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확대를 지지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과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공조하기로 하는 등 안보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트리도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은 한반도, 북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정기적인 군사 도발의 최일선 목격자라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You are frontline witnesses to regular military provocations by North Korea.
그러면서 캐나다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향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을 돕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트리도 총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 공군이 북한에 대해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대전 자운대 충무관에서 한국의 공군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미국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미한 동맹의 전략적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많은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수십 년에 걸친 외교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미한 동맹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방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협력, 과학기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는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의 70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많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also include SLVs used.
배단특파 때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 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so been very clear about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seeking dialogue.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행동의 측면에선 우리는 물론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용한 도구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봤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본 뒤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고 말해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과거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두 개가 여전히 지구 궤도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신호 전송이 불가능한 죽은 위성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KMS-4로 명명된 이 위성은 고도 325km 안팎에서 초속 약 7.7km의 속도로 지구를 원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미 우주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O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후 3시경에는 태평양 상공에서 북아메리카 방향으로 북상하는 광명성 4호의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는 같은 시각에 북아메리카와 영국 사이 대서양에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KMS 3-2로 표기된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고도 약 370km에서 초속 약 7.6km 속도로 운행 중입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6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에서 2차례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2에서 93분으로 관측됐는데 하루에 지구를 15번 정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위성이라면 이렇게 지구 궤도를 돌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지상과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 위성 두 개는 궤도만 돌고 있을 뿐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17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두 위성은 죽은 위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can remember in 2012 that the launch was successful, but that the satellite was starting to tumble within the first day.
실러 박사는 이 위성들이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첫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성이 흔들리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거나 위성이 밝기가 수시로 변한다면 이는 불안정을 의미한다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 두 개 모두 이런 상태의 죽은 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위성들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북한의 위성센터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신호를 보낸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신호 탐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신호가 탐지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실러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들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와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보유를 5대 국방과업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시험품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면서 서울과 인천 지역이 찍힌 흑백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우주환경시험 등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은 17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한동맹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ommit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 Advancing our shared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하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한반도 포럼에서 미한동맹과 관련해 우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발전시키며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자유민주주의적이고 통일된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나는 김정은 및 북한 정권과 관련해 무엇이 위태로운지 잘 알고 있다며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일관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원하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얻기 전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는 하원 외교위 인태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독재주의 정권에 책임을 묻고 독재주의 정권 독치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chairwo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he Indo-Pacific, I am working to hold.
그러면서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전단과 자유 북한 방송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은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롭 위트먼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트먼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는 우리가 인권 유린에 맞서고 저항하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늘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always an ally.
이어 북한 주민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계속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희생자라며 우리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위트먼 의원은 중국 공산당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자신들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정책은 북한 김정은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북한 인권 개선의 한 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나를 비롯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며 첫째는 김정은이 책임 있는 지도자에 의해 교체될 때, 두 번째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됐다라고 말했습니다.
Not just me and other North Korean defectors believe that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그러면서 그 외의 방법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씨의 여동생 이서연 씨도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영내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국 국회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한국 측 관점에서 현재의 대북 상황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한국은 확고하고 전체론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는 한편 북핵에 맞선 강력하고 신속한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일본이 군사적 야망을 위해 북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16일 열린 군축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북한이 최근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The DPRK has intensified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including it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
이어 이 같은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한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결의에 명시된 대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발언에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다음 날인 17일 발언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활동이 주권적 결정이자 미국 등의 군사활동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From the outset of this year, the U.S. staged large-scal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all sorts of war drills targeting the
DPRK. 주 참사관은 올해 초부터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과 각종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우려스러운 군사적 행동에 대응해 우리로서는 국방력을 더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일본이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일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would like to remind Japan that it assumes responsibility not to repeat its humiliating history.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심찬 재무장 계획과 영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안보 전략과 선제 공격을 위해 반격 역량의 국방비를 대폭 늘리려는 야심은 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자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일본도 반박권을 요청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은 헌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방위를 지향하는 정책과 비핵 3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일본 대표의 발언에 재반박권을 이용해 일본은 북한의 합법적인 권리를 군사적 야망의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며 거듭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유엔 회의장에선 이처럼 일본과 북한 혹은 한국과 북한 대표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박권을 적극 활용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고 북한이 또다시 반박권을 행사하면 다시 맞받아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핵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6일 BOA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누적된 방사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es, certainly it will. First of all, when you have a nuclear test, for example, plutonium. So most of the plutonium doesn't actually.
하이누넨 특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에 대한 비폭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한 곳에서만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방사능이 계속 누적됐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시 대부분의 플루토늄은 실제 폭발하지 않고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 분열 생성 물질도 갱도 안에 그대로 남으며 플루토늄보다 독성은 다소 덜하지만 우라늄도 마찬가지로 잔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누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방사성 물질, 이른바 핵종을 숨기려고 노력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 방출을 제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라며 그럴 경우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se are the practical, you know, risks which are there. And as melting snow, monsoon season with the heavy raining and the cracking of the mountain.
눈이 녹는 것,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 핵폭발 이후 안반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 등을 통해 잔류 방사능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계리 일대에서 있었던 소규모 자연 지진도 안반 균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현상들이 풍계리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하 핵실험으로 인한 풍계리 인근 지역의 방사능 노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핵실험 후 환경 영향 평가와 방사능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검증에 매우 비협조적인 북한의 태도 때문에 방사능 유출 경로 등 관련 정보를 거의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be the simplest thing is you just have people test the groundwater, the surface water.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능 유출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단을 파견해 지하수와 지표수, 대기 오염 정도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핵실험 국가들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수십 년 전에 핵실험을 중단했음에도 여전히 그 같은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노출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이 보고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에 살았던 탈북민을 통해 방사능 오염 물질을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탈북민 피폭 전수조사 방침은 타당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really you're looking at things like cesium 137, strontium 90.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핵분열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 스트론튬이나 방사능을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것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중 방사능 노출로 인해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핵실험장의 안전과 보안을 통제하는 관련 국제법 규정은 없다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와 안전 역량 구축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AEA has been is the monitoring of the contamination in air after the tests.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상황은 다르지만 IAEA가 영변 핵시설을 사찰했을 당시에는 북한의 관련 안전기준이 분명히 개선됐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검증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노출 관련 국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수질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한국 정부가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15일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검사를 시작했다면서 검사는 11월 말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으로 2006년 1차 핵실험 뒤 탈북한 796명을 전수조사 대상자로 설정했고 올해 조사에서는 희망자 89명을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은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민에게 확산될 우려를 4년간 추적 조사했고 그 결과가 담긴 특별보고서를 지난 2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하수를 통한 피폭 경로는 북한 주민은 물론 주변 국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5월 18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VA, 테네시 벨리 오토로티 액트법에 서명합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뉴딜, 새로운 합의라는 경제 재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나라를 경제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33년 5월 18일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7개 주에 걸쳐있는 테네시강에 16개의 댐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로 1942년 초까지 미국에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는 일자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값싼 전력을 공급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한국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합니다. 당시 한국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고 각지에 계엄군을 주둔시켜 시위를 봉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압작전이 광주에서 펼쳐졌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앞에 배치된 계엄군은 진압봉으로 학생 등을 구타하고 연행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잔인함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계엄군의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 한국의 제6공화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한국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